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펜스 부통령은 어제 미 알래스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중 관계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개방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본에 도착한 펜스 부통령은 내일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북한 비핵화와 양국 간 무역 협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북한이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에 따른 전방초소 GP 시범 철거에 나섰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시범 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GP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우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GP 시범 철거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가시적이면서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시범 철수 대상 GP 철거 작업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양측은 각각 11개의 시범 철수 대상 GP 가운데 1개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보호주의에 맞서 경제를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트 타임즈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세계의 문을 열었으며 더 이상 문을 닫지 않고 더욱 활짝 열 것이라며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의 개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기구 WTO를 핵심으로 한 다자 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무역과 투자 편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봉국 송환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미얀마 정부가 밝혔습니다. 윈 미에트 웨이 미얀마 복지부 장관은 어제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1차 송환을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매일 150명씩 약 2,250여 명을 먼저 송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 장관은 정확한 송환 일정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미얀마 당국은 최선을 다해 송환 작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1차 송환 대상자에 포함된 수십 명의 로힝야 가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 송환을 피하려고 캠프를 이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충돌해 하마스 지휘관 1명 등 적어도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어제 이스라엘군이 차량편으로 가자지구에 진입한 뒤 총격을 가해 하마스 지휘관 1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차량을 뒤쫓아 이스라엘 공군이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7명이 숨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병력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 특수부대가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벌이던 중 교전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집트와 유엔 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을 위한 중재를 진행 중에 발생해 앞으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8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적어도 3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파라다이스시 인근 주택과 차량에서 시신 6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시신만 현재 29구입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약 220여 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어제까지 이번 산불로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의 산림 약 4만 5천 헥타르가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2차 미중 외교 안보 대화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Even as our countries confront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북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송이버섯에 대한 담내로 감귤 200톤을 북한에 보는 데 대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모레 새벽에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미중 양국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중국 측과의 대화에서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ven as our countries confront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s, our cooperation remains essential on many, many central issues. For example, I expressed in our meeting today.
폼페오 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 후 가진 공동회견에서 두 나라는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차이점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상호 협력은 많은 핵심 사안들에 대해 여전히 필수적이라면서 북한 문제에서의 협력을 첫 번째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이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means maintaining pressure through the continued strict enforcement of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hina's cooperation in enforcing those UN
그러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은 중요한 비핵화 문제에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그리고 논의와 협상을 통한 해법 마련에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wo sides discussed in an in-depth manner the Korean Peninsula issue. China reaffirmed its position.
이어 중국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will continue to enforce strictly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hina supports direct dialogue between
그러면서 중국은 미북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양측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 서로의 합당한 우려를 수용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서로 협력해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양측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바람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o that end, as Secretary Pompeo stated, today we discussed our shared desire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이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폼페오 장관과 매티스 장관,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이 참석했으며 북한 문제 외에도 무역 분쟁과 군사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대북 제재에 관한 입장차로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점차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중대 고비를 맞았지만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북한의 양측의 이 상대를 겨냥한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히 북한 측 수사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협상 무용론과 협상 중단까지 언급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가급적 자제했던 표현들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북 제재를 악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고요.
네.
외무성 미국 연구소장은 관영 매체 논평에서 병진 노선의 복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도 제재와 관련해서는 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예, 오히려 기존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9일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이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겠다던 대북 최대 압박을 사실상 재론한 겁니다. 대북 협상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도 새삼 제재 유지와 이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점차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소장의 병진 노선 복귀 발언이 나왔을 때만 해도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기싸움 내지는 신경전을 펴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친북 단체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협상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측의 수사가 단순한 압박용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조선신보는 미국 연구소 소장의 논평이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까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미북 간의 취약한 긴장 완화 상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우려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8일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 연기,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양측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미국과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서로를 험담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행 상황에 만족감을 표명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도 미북 관계가 우호적이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협상 무용론이나 병진 노선 복귀 발언을 비공식 논평의 형식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대미 협상의 판을 깰 의도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미국과 북한이 제재 문제에 대한 절충점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이 워낙 확고합니다.
예.
경제적 압박의 끈을 늦추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예.
급한 쪽은 북한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병진 노선의 포기를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완화가 절실할 것이고 결국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크지 않습니다. 특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약속이 없이는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북한은 앞서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국과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미국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비핵화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입니다. 이후에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네. 비핵화 협상의 이런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재 문제를 둘러싼 교착 국면은 앞서 종전선언으로 인한 답보 상태보다 더 오래 갈 전망입니다.
네.
서로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공히 핵심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북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했던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은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며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
We're going to make it another day. But we're very happy how it's going with North Korea. We think it's going fine. We're in no rush. We're in no hurry.
북한과의 진행 사항에 대해 매우 기쁘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던 지난 9월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Because he recognizes that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happen quickly, so he's setting realistic expectations.
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는 북한에 대한 협상 전술로도 해석했습니다. 바쁠 게 없다는 발언을 통해 미북 합의에 앞서 회담을 열 의향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북한을 압박할 의도라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거듭한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직 관리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pretty clear they do not have a way forward with North Korea. They do not. And they're trying to slow the process down.
이어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좁힌다면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전술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political tactic by Trump who realizes that things are not going well. And his way
북한과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음을 깨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핑계를 대기 위해 자신은 시간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회피 전술을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북핵 협상이 지금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국에도 이로울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입니다.
The main concern is that at some point Kim Jong-un will feel that he has to increase pressure on the U.S. and on South Korea.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야겠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분명한 위협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존 주정관은 김정은이 얼마나 기다릴 준비가 됐는지 또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언제까지 참을성을 발휘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마치 북한이 실험에 나서지 않기만 하면 이득을 본다고 느끼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Does not resume missile testing, then the Trump administration feels it has a benefit. But if North Korea
북한이 만약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이는 전략적 위협 측면에서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따라서 중간선거를 치른 행정부가 이제 다시 북한을 압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이 지체될수록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다 큰 문제는 이 두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has happened is that the Chinese, the Russians have seen that it's beneficial from their point of view that the process between North Korea and
와일더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파트너 국가들이 김정은에게 제재 완화 등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부추겼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에게 그런 행동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 전 차관보는 미북 간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은 지금보다 몇 배 수준의 제재 이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f the current stalemate continues, the U.S. needs to redouble its efforts to enforce sanctions.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수준에서 안도하고 있다며 실제 위험은 북한이 다시 실험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 같은 도발 움직임을 막기 위한 수단은 제재를 통한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융해인 총회에서 또다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볼 때까지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조지오스 크리티코스 군축 차석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럽연합 전체의 요구로 강조했습니다.
While we support these diplomatic efforts, the European Union urges the DPRK to engage seriously in the follow-on negotiations and to take concrete steps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크리티코스 차석 대사는 9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를 주재로 열린 73차 유엔 총회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후속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만한 여정에 착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 선언을 지킬 것 또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 같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럽연합은 현행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Until the DPRK does take these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we will continue to strictly enforce existing sanctions and call upon all states to continue to do so. We urge the DPRK
특히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IAEA의 세이프가드에 조속히 복귀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도 지체 없이 서명해 이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대표로 발언한 피터 혼 1등 서기관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폐기 약속들을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ee these commitments as positive, but we remain committed to maintaining pressure on North Korea until it takes concrete steps towards complying with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나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은 유지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쇼고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도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Japan reaffirms our strong commitment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chieving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all of nuclea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돼야 한다는데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이날 유엔 총회 회의는 IAEA의 2017년 연례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IAEA는 올해 8월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진전, 그리고 북한의 관련 성명들이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의 움직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IAEA는 관련국들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경우 북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와 IAEA의 의무사항들을 완전히 지키고 IAEA에 지체 없이 협력하며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는 최근 제출된 IAEA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IAEA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을 포함한 IAEA 관련 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IAEA를 강하게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압박 분위기에 반발했습니다.
But a report of the IAEA neglects the positive development of Korean Peninsula this year and is consistent with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IAEA의 연례 보고서가 올해 한반도의 긍정적인 진전을 무시한 채 편견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국제기구로서의 공정성을 잃었으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ccordingly, the PRK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the report of the IAEA. The IAEA should take a fair and impartial position. By calling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sponse.
김 대사는 북한 대표단은 IAEA 보고서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IAEA는 북한 정부가 취한 선의의 조치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응을 보이도록 촉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이전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한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는 이날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환영하는 등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별도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서버를 해킹해서 최근 2년간 수천만 달러를 탈취한 수법이 공개됐습니다.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현금 인출 요청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허위 인출 명령을 승인하는 방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무력화시킨 도구는 트로잔 패스트캐시라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만텍은 지난 2016년부터 북한이 이 프로그램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중소규모 은행들을 공격하면서 수천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은 ATM기에 입력된 현금 인출 요청을 중간에서 조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nd it provides fraudulent messages. It basically says, okay, go ahead and dispense this amount of cash for this transaction. So
시만텍의 위협 정보 선임 분석가인 존 디마지오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특정 요청에 대해 이만큼의 현금을 인출하라는 허위 명령을 보내면 은행은 해당 거래를 막거나 중단시킬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만텍은 북한 해커들이 주로 보안 수준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들을 공격했으며 실제로 방어망이 뚫린 은행들은 보안 패치 지원이 중단된 운영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nd they keep coming up with new creative ways to steal money. You know, they really took their time to learn.
디마지오 선임 분석가는 북한 해커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탈취하고 있고 이들은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공격 대상의 환경과 체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금 확보에 집중하는 것은 대북 제재망이 조여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at they need to diversify the toolkit of evasion and money making business, and you know, targeting crypto exchanges, cyber-enabled.
매튜 하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제재 회피와 자금 조달 수단을 다각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고 방글라데시 은행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이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을 도입하면서 공격 흔적을 감추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송이버섯에 대한 담내로 감귤 200톤을 북한에 보낸 데 대해서 한국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동력을 살리는 긍정적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1일과 12일 이틀간 공군 수송기편으로 제주산 감귤 200톤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자연산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밖에 다른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물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를 계속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비핵화 협상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지만 남북관계 그 개선과 관련된 그 동력은 계속 이어갈 필요성을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조치 그게 그 최소한의 성의 표시 그게 이제 감귤을 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요.
임 교수는 감귤 제공이 국제사회 공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토대로 비핵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물자를 북한에 제공한 건 지난 2010년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로 지원이 중단된 뒤 처음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은 감귤 지원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원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발상 자체가 지금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 쪽이 답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급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있죠. 그런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뭐 빨리 지금 3차 답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 대한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보낸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점이나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너무 우리만 좀 급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는 건 경계해야 되겠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감귤은 11월이 제철이어서 상품성이 제일 좋을 때 보내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다며 담내 차원 외에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권에선 감귤 카드의 의미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평화의 섬에서 연근 귤이 평화의 전령사 노릇을 톡톡히 하리라 기대한다며 대북 감귤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무시한 채 남북관계 개선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남북교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참여를 두고 북한 정권이 파국적 후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기와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대북실장을 지낸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감귤 지원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워킹그룹을 만들었는데 대북 지원이든가 뭘 할 때는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워킹그룹에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직접 의문이 좀 들지요. 들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귤 지원을 통해 서로 대가가 오간 게 아니며 북한의 송이버섯에 대한 담내 차원이기 때문에 국내 5.24 조치나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감귤 지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일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감귤 전달을 위해 평양에 직접 간 것과 이종혁 북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한국을 방문하는 건 모두 감귤을 매개체로 남북한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이란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다시 임을출 교수입니다.
서울 답방에 대한 뭐 우리 정부의 어떤 의지, 그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이제 우리 정부라고 뭐 봐도 되죠. 봐도 되는 거고. 뭐 근데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감결 받았다고 또 마음이 달라지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정부의 진중성을 보여주고 추진 동력을 이어가는 게 지금 핵심 과제거든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한국의 일부 언론은 특히 제주도의 평화적 이미지, 감귤, 한라산 헬기 착륙 시설 논의 등은 모두 김 위원장의 제주도 방문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교수는 그러나 김 위원장의 제주도 방문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로 가게 되면 그 제주 고시, 어머니가 제주 고시거든, 어머니가 제주 고시잖아요. 고용희가 제주도 고시고,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로 가게 되면은 그 김정은이가 원치 않는 어머니 그 외가가 제일 교포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제주도 가기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가 합니다. 네.
한편 이번 감귤 200톤 대북 제공을 놓고 한국 내 탈북민 단체와 인권 단체들 사이에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송이버섯에 대한 담내와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과 다른 수령 독재 사회이기 때문에 감귤이 한국의 의도와는 달리 체제 선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입니다.
북한의 우리도 이상 가서 이렇게 송이버섯을 먹였으니까 응? 우리도 이제 남쪽에 고향을 둔 뭐 응?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응?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어? 그럼요. 대한민국 제주도 도민 누구가 뭐 평양시 누구에게 준다든지 뭐 그런 편지라도 다 쓰게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거 무슨 뭐 그건 100% 다 그냥 중앙당을 통해서 간부들 다 숨몰리고 그냥 뭐 구구절 행사, 10월 10일 행사에 참가한 집단체에서는 주겠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 줄 것이고 뭐 다 그냥 체제의 상위층들만 누리는 곳이지. 그게 뭐 지방에 갈 수도 없는 거죠, 규지.
북한이 일반 주민들에게 감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어도 한국 국민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감귤을 보냈다는 걸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무 표시가 없는 상자에 감귤을 담아 북한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북측에서 받은 송이버섯 2톤을 한국 내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들에게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상철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12일 VOA에 북한 정부도 이산가족에게 감귤을 나눠줘 협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수의 감귤을 지금 이북에다 지금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 서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인데 이산가족 북에 있는 이산가족들한테 그때 그 송이버섯의 담대로 그 감귤이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이산가족들의 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네요.
북한이 한국에 선물한 송이버섯의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키로당 미화로 $240 정도, 2톤은 48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보낸 제주 감귤은 11일 기준으로 10kg 한 상자에 도매 가격으로 $17.5, 소매 가격은 $30 정도입니다. 이를 200톤으로 환산하면 소매 가격은 7억 원, 미화로 6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는 과거 한국 제주도가 북한에 보냈던 감귤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겁니다. 제주도는 지난 1998년부터 12년 동안 감귤 4만 8천여 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7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또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의 본국 송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플로리다주가 미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에 대해서 재검표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0년이 됐고 프랑스에서 기념식이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 개선문 일대에서 11일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4년여간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 딱 10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이날 기념식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인 11월 11일 11시에 맞춰서 거행됐습니다.
네. 세계 70여 개국의 정상들이 정말 그야말로 총출동을 한 기념식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이렇게 1차 대전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은 물론이고요.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터키 정상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늦게 기념식장에 도착해서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 좀 살펴볼까요?
예, 마크롱 대통령은 개선문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에 세계 지도자들에게요. 이 서로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또 애국심은 국가주의와 정확히 반대되며 국가주의는 애국심에 대한 배반이라고 강조했고요.
네.
낡은 망령들이 혼돈과 죽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되살아나고 있다라면서 이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파리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은 11일 파리 교회에 있는 미 해병대원들의 묘지를 방문해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숨진 미군 병사들에게 헌화하고 기념연설했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100년 전 미군들이 그들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 지켰던 평화와 문명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도 안 쓰고 연설했습니다.
네. 원래 이 일정이 하루 전에 있을 예정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날씨 때문에 대통령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네. 방문을 취소한 걸로 백악관이 성명에서 발표했는데요. 대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존 던포드 미 합참의장 일행이 약 2,300명의 전사자가 묻힌 앤마른 미군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묘지 방문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원했다면 자동차 편으로라도 가서 경의를 표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서로 만났죠?
예, 기념식 전날인 10일에요. 두 정상이 파리 엘리제 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유럽의 안보와 유럽군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에 도착한 직후 9일 트위터에 예,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군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아주 모욕적이라면서 유럽은 유럽 차원의 군 창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공정한 분담금부터 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날 회담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마크롱 대통령도 유럽이 나토 방위비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한 유럽이 필요하다라고 앞서 말한 거라면서 유럽은 더 많은 역량과 방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저녁에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평화 포럼에 참석하지 않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네.
개방과 관용, 다자주의 등 이 행사의 주제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정책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까?
예, 단독 회담은 없었던 걸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예.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여러 다른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11일 실무 오찬을 하면서 예,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과 북한 등 뭐 다양한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이 두 정상이 기념식장에서 간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어땠느냐는 러시아 언론의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well, 좋았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독일과 프랑스함은 사실 과거의 적국인데요. 이번 기념식에서는 아주 밀착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념식 전날인 10일에요. 이 파리 북쪽의 소도시인 콩피에뉴를 함께 찾았는데요.
네.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이 콩피에뉴의 숲에 있는 열차 안에서 독일군의 항복 서명을 받아냈었는데요.
네.
이날 두 정상이 당시 열차를 재현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 이 콩피에뉴 종전기념관 정원에서 새로 만든 기념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콩피에뉴를 독일 총리가 방문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들의 본국 송환이 곧 시작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서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으로 탈출한 로힝야족들의 본국 송환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미얀마 당국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미 수개월 전에 합의된 로힝야족 귀환이 이날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살던 이슬람계 소수 민족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에서 이 로힝야족은 소수 민족으로 서쪽 라카인주에 모여 살았는데요.
예.
지난해 8월에 로힝야족 무장 세력이 관공서를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얀마 정부군이 이를 테러로 규정해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살인과 폭력, 또 강간과 방화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고요.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를 인종 청소 행위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지난해 8월 1일에 발생한 로힝야 난민이 자그마치 70만 명이 넘는 걸로 유엔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가 이들의 본국 송환에 합의를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양국이 과거 미얀마주 거주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 가운데서 2,200명을 1차 송환 대상으로 선정해서 15일부터 송환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예.
하지만 지금 이 난민들 사이에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이 난민들은요, 미얀마 군인들의 끔찍한 탄압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미얀마로 돌아가게 되면 군인들이 보복할 거라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부 난민은 강제로 송환된다면 차라리 죽을 거라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로힝야 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송환을 하는 건가요?
예, 양국 정부는요, 일단 본국행을 원하지 않는 난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난민이 몰려와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 측은 현재 자발적인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난민들은 이 송환 조건으로 신변 안전과 시민권 보장, 미얀마 정부군의 행위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국제인권단체들은 로힝야족 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그 환경과 안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본격적인 송환 개시 시점을 앞두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난민을 대상으로 송환 희망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원래 야구 경기에서 나온 말인데 올해 네. 미국의 중간선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금 다 돼가는데 아직 누가 승리를 했는지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요. 일부 선거에 대해서 재검표에 들어갔습니다.
네.
켄 레츠너 플로리다주 총무장관이 11일 연방 상원의원, 주지사 그리고 주 농업국장 선거 이렇게 3개 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지시한 건데요.
네.
일단 수작업이 아니라 기계로 재검표를 하게 되는데 오는 15일 오후까지 마쳐야 됩니다.
네, 재검표를 하게 된 이유는요?
1위와 1위 후보와 2위 후보 격차가 0.5%포인트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플로리다주는 이럴 경우에 재검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 공화당의 릭 스콧 후보가 민주당 소속 빌 넬슨 현 의원을 50.1% 대 49.9%로 앞서는 걸로 집계됐는데요.
네.
두 후보 간 격차가 0.2%포인트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의 론 데산티스 후보가 민주당의 앤드루 길럼 후보를 누르긴 했는데요. 49.6 대 49.2로 역시 격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길럼 후보는 앞서서 내가 졌다 이렇게 패배를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개표가 계속되면서 표차가 줄어드니까 앞서 표 계산을 잘못했다라면서 이를 번복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모든 표가 집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농업국장 선거 역시 공화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 재검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뭐 순조롭진 않은데요?
예, 뭐 소송이 제기되고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빌 넬슨 현 의원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표와 관련해서 소송을 냈고요.
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릭 스콧 현 플로리다 주지사는 재검표 조처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도적질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팜비치와 브로워드 카운티 지역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라면 어떤 식을 말하는 건가요?
스콧 주지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진 않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민주당이 플로리다주 선거를 훔치려 한다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요.
네.
공화당의 스콧 후보가 안심해도 될 정도로 앞서고 있었는데 점점 표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의혹을 내놨습니다.
네. 이웃에 있는 그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 역시 올해 큰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브럼스 후보가 당선되면 흑인 여성으로서는 첫 주지사 탄생한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시 후보가 공화당의 브라이언 캠프 후보에게 50.3 대 48.8, 그러니까 0.5% 차이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는 1위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네, 아직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또 있네요.
예,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도 아직 승자 확정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개표 초반에 민주당의 커스틴 시네마 후보가 공화당의 마사 맥셀리 후보에게 뒤지다가 막판 역전에 성공한 모양새인데요. 개표가 진행되면서 시네마 후보가 점점 앞서 나가는 양상인데요.
네.
역시 재검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시시피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질 않아서 오는 27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 12도. 신의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3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0도, 낮 기온은 1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산과 삼지연 등 북부 산간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서해는 맑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펜스 부통령은 어제 미 알래스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중 관계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개방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본에 도착한 펜스 부통령은 내일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북한 비핵화와 양국 간 무역 협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남북한이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에 따른 전방초소 GP 시범 철거에 나섰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시범 철수 대상 GP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GP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우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GP 시범 철거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가시적이면서 상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의 시범 철수 대상 GP 철거 작업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양측은 남북 각각 11개의 시범 철수 대상 GP 가운데 1개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보호주의에 맞서 경제를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세계의 문을 열었으며 더 이상 문을 닫지 않고 더욱 활짝 열 것이라며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의 개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기구 WTO를 핵심으로 한 다자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무역과 투자 편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할 계획이며 회의 기간 펜스 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별도로 회동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본국 송환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미얀마 정부가 밝혔습니다. 윈 미에트 웨이 미얀마 복지부 장관은 어제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1차 송환을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매일 150명씩 약 2,250여 명을 먼저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 장관은 정확한 송환 일정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미얀마 당국은 최선을 다해 송환 작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1차 송환 대상자에 포함된 수십 명의 로힝야 가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 송환을 피하려고 캠프를 이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충돌해 하마스 지휘관 1명 등 적어도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어제 이스라엘군이 차량편으로 가자지구에 진입한 뒤 총격을 가해 하마스 지휘관 1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차량을 뒤쫓아 이스라엘 공군이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7명이 숨지고 이스라엘에서는 병력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 특수부대가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벌이던 중 교전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8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적어도 3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800km 떨어진 파라다이스 시와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인근 벤츄라 카운티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파라다이스 시 인근 주택과 차량에서 시신 6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시신만 현재 29구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